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0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들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공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안다. 하루에 스무 분도 더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이 다해가는 지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또한 저는 보았습니다. 아픈 세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참는다라고 했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몸이 아픈데 수술을 받으러 가는 옆 침상에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 부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자리에 청소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성도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전도 대상자에게 주려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를 하고 나온 성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렸더니 아홉 분들의 이 말씀, 그분들이 그 행동을 할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보면은 참 힘든 것 같은데 그 속에 비밀을 보면은 그 속에 기가 막히게 멋진 인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멋진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리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길을 쓰고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를 씁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기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못 내려갑니다. 끌어올려달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헤어나오려고 그러죠. 우리는 승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암에 걸리게 하셔서, 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식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때로 나에게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고 풍성한 떡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있죠. 근데 떡을 만약에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인식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사라져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삶의 코너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코너에서 내가 가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고 그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기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곳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날이 있었죠. 숙련된 어부의 손길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 어부가, 잠때가 굵은 이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까? 안 잡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잡히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저같이 낚시를 못하는 사람도요, 밤새도록 앉아서 하면 아마 한 마리 정도는 잡을 겁니다. 근데 이 숙련된 어부의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면요, 물고기 잡은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작업은요, 베드로가 던지는 그 그물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내 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베드로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눈을 열어서 이걸 잘 못 봅니다. 전체적인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인 것에만 눈이 딱 고쳐 있어서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우지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냐 하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아니한다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성도, 어떤 때는 기쁨에 겨워서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저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언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죠. 남자는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쑥 나올 수 있었던 아기를 이제 신라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고통 가운데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도 그게 끝이 아니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남자도 농사를 지으면은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또 태풍이 와서 다 과실들을 다 떨어뜨려버리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남자여든 여자여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요, 단순한 징계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놓으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연관된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범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그 죄,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말을 했고 행동한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눈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은 지금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죄를 짓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 모이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요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 그러고 난 다음 또 어떡합니까? 우리는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유혹이 오면 또 바로 넘어가죠. 죄 짓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의 반복입니다.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또 가서 이 생활의 반복.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이런 생활의 반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꽂아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스쳐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는 이 삶을 살면 돼.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죄가 시키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한 자가,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키는 것, 유혹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달콤한 것 넣어주는 것,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니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다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이죠. 그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아노라 이 말씀은요. 지금 보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즉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되고 괴로워하셔야 되고 힘들어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읽으면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 짓고 회개하는 이것이 복음처럼 되어 있는데, 즉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실 적응이 좀 안 되죠. 나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나는 죄를 죽을 때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야.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요. 무려 7시간 동안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 새벽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곳에 피아노 뒤에 숨어서 기도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마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잊어버렸던 3살, 4살 때부터 있었던 죄악들을요, 그림으로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그 그림 하나를 보고 통곡을 하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일 하나씩 하나씩 다 꺼집어내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7시간 동안 통곡을 하고 나니까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도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고, 피어있는 작은 꽃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자연 만물들을 보았습니다. 온 나무들이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보았고,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죄를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이 몸이 얼마나 날아갈 듯이 가뿐하고 기쁜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다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징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요,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떠나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기도문도 막히고,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셨다면요, 이제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매일매일 씻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 씻고 오셨을 텐데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또 씻어야 됩니다. 안 씻으면 냄새가 나죠. 어디 다른 더러운 곳이 묻지 않았다 할지라도 냄새가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붙어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양치질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수도 해야 됩니다. 손도 순간순간 씻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안 씻고 오면요,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이 힘듭니다. 옆에 냄새가 나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무서운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켜야 됐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물두멍 앞에 가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너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요 반드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성막에 들어가야 되고 손을 씻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너희들은 매일 발을 씻으라.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야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기적을 체험을 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청청등립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니캉 내캉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를 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것과 우리의 발을 씻는 이것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씻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냄새납니다. 하루 이틀 세수하지 아니하고 샤워하지 아니하고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겉으로는 화장을 해서 화사해 보이지만은 말 한마디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냄새가 더러운 그 썩은 냄새들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정죄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즉시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를 모아가지고 며칠 만에 한번 하고 하루 몽땅 모아가지고 저녁에 한번 회개하거나 아니면 3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나와서 회개하거나 주일날 나와서 일주일째 다 모아가지고 회개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세수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한번 세수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손 전혀 씻지 않고 이 손으로 먹고 마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내내 회개하지 않고 교회 와서 회개하느냐 하면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고 회개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사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그것을요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그 이유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괜히 주님에게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주님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 일곱 번까지라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아니 일곱 번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회개하면 하루에 백 번이라도 아니 천 번이라도 네가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가 천 번이라도 손을 씻으면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습성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뻔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꾸 무뎌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한번 회개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100번 회개를 했다고 한번 보십시다. 100번 회개를 했으면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오늘 신하게 바라보든지 약하게 바라보든지 나는 오늘 100번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요. 회개를 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딱 열리게 되면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도 그때는 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습관적인 죄악입니다. 한번 죄를 범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할 때마다 이런 그 발을 정자 아시죠? 이 다섯 번씩 쓰는 거. 발을 정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몇 번이나 내가 기록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한번 체크를 하고 두 번 체크를 하고 발을 정자가 100번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0번이 된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회개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죄 짓기 전에 깨달음이 옵니다. 조심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그 조심을 보면서 아무것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는요 미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놈이 이놈은 어쩔 수 없는 놈이라고 자책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알고 짓는 죄, 그것은요 사실을 더 괴롭습니다. 알면서도 짓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싫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정말로 싫고 내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어떤 죄도 못 끊을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할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고개를 못 듭니다. 눈물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싫고 죄를 짓는 내가 너무 싫고 주님께 너무 죄스러워서 고개를 잘 못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용서 주님께서는 그냥 용서 주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주님의 얼굴이 내게 보이죠.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면서 그 아파하시면서 용서를 해주고 계시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으로 눈물이 글썽글썽한 주님의 그 눈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께서는 내가 용서를 구할 때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에 찔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고 계셨구나. 정근아, 내가 언제까지 그리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 속에 헤매고 있겠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그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지만은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 회개로 인해서 임재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90번 이상이라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회개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그냥 젊은 목사가 외치는 소리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다. 나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여러분이 회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백 번 회개를 하면은 나는 백 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 번 회개하면은 천 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너무나도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